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무역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오늘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에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느신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협상 전망과 관련해 오늘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협상 진전과 관련한 정보가 현재 없다면서 추후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느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협상을 계속할 시간을 주기 위해 60일 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미국 대선 개입과 우크라이나 강제 합병과 관련해 러시아를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어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 등이 참여한 초당적인 러시아 제재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법안은 외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을 지원하는 러시아 은행과 사이버 기업, 러시아 신규 국채,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이며 부패한 활동을 벌이는 개인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 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석유 천연가스 기업과 원유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을 겨냥한 제재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시리아 등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동맹국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중동 안보회의 연설에서 그 어떤 나라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안보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연설에서 이란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중동의 안보 도전 과제에 이란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면담에서는 이란에 맞서지 않고는 중동에서 평화와 안보를 이룰 수 없다면서 이란을 후퇴시키는 것이야말로 중동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회의에 대해 이란을 반대하기 위한 서커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 정상이 오늘 러시아 소치에서 만나 시리아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내전 이후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은 시리아 만비지의 안전지역 설정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비무장지대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터키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리아 지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터키는 시리아에서 안전지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북부 지역에 약 30km의 안전지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많은 해결책과 많은 다른 옵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병력 파견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의 옵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란 남동부 지역에 이란 혁명수비대를 겨냥한 자살 폭탄 공격으로 병사 2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은 어젯밤 파키스탄 국경 지역과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남동부 카시 자헤딘 지역에서 혁명수비대원들을 태운 버스를 폭탄을 실은 차량이 들이받아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데와 연계된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자이시 알 아델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전례 없는 보상을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South Korean ally are in complete agreement.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눈 내리다가 밤에 그칩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 정도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10도 정도 올라간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그동안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핵화 상응 조치를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재를 완화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전례 없는 보상을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BOA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 조치가 없을 경우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제재를 완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구축한 신뢰를 기반으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질 김 위원장과의 다음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 강연에서 제재 해제는 비핵화 완성 이후에 하더라도 상응 조치로 관계 개선, 안정과 평화 증진, 법적 평화체제 구축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리스 대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South Korean ally are in complete agreement that sanctions will remain until the DPRK denuclearizes.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란 데 대해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공동 목표는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있었던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네 번의 북중 정상회담, 최초로 열린 미북 정상회담 등을 나열하며 외교적 노력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외교와 평화 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했다며 미한 관계는 어느 때보다 깊고 넓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ithout China's support on sanctions, we wouldn't have achieved the progress that we've made so far.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란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결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맹, 동방국과 협력해 보다 밝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응 조치로 무엇을 제공할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직 미 관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드윈 피오너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는 여러 움직임을 볼 때 2주 안에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I guess I'm just cautiously optimistic in anticipating something positive coming out.
마이크 폼피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활발한 움직임, 북한의 상응 조치로 제3계좌의 금액을 예치해 단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제기된 것, 또 한국 고위 관리들의 미국 방문과 해리스 대사와 청와대 고위 관리들 사이의 면담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필러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진전된 미북 관계의 변화를 강조하며 영변 등 특정 핵시설의 제거 등 특정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신뢰 구축을 넘어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모두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wo underlying issues. One is on denuclearization, and second is building a peace process.
윤 전 대표는 특히 각기 다른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워싱턴과 평양에 양측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정치적 수준에서 종전선언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해 미북이 약속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확신할 수가 없고 탑다운 방식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준비되지 않은 회담을 개최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가장 우려하는 건 진전이 없거나 로드맵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판에 경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biggest worry is not a lack of progress or a roadmap, but an imprudent step taken at the last minute.
이전엔 미한 군사 동맹 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아주 신중하고 초당적인 노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강력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준비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그 예로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이런 결정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 세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한 미일 동맹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7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주도한 동반 결의안으로 12일 상하원 외교위에 각각 회부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그리고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결의안을 주도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올해부터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엇 앵겔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하울 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샤먼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테드 유호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안정, 안보 증진을 위한 미한 미일 동맹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미국의 확장 억지를 통한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 전역에 걸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한일 관계는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가든어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한일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며 결의안에 대해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호 이해 개발과 공통된 위협 억지를 위한 3국 간 파트너십 개선 방안 모색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통된 위협으로는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지목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일 3국 간 외교안보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교적 관여와 지역개발, 에너지안보와 문화교류,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 등 외교안보 관련 계획에서의 공조가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 조치 평가를 위해 미한일 3국이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게르원의 이날 성명에서 이달 말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상당히 많은 부담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이 책임 있는 경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메카루원도 성명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미한일 3국 공동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현재 북한과의 외교적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든 핵심 부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일 3국 공조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근거한 무역과 경제 질서의 지원 그리고 유지에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인적관계를 심화할 수 있도록 3국 간 학술 문화교류 확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인권 증진을 위한 미한일 정부 간 공조 지속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가 여러 사안을 두고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정돼 주목됩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한 미일 동맹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이 결의안이 일본과 한국에게 역사가 현재 미한일 3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안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도록 둬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국회의장과 정치인들을 만난 하원 의원들은 김정은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just in generally talked about North Korea and the pitfalls that I believe there are in negotiating with Kim Jong-un.
앵겔 외교위원장은 13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동에 배석했던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비핵산 소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focused on the 100,000 Korean Americans that have relatives in the North and the need to include them in what I hope are expanded family-to-family contacts.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철저한 감시 하에 제한된 수량의 핵무기를 북한에 허용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는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셔먼 소위원장은 이어 한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가족을 둔 10만 명의 미국계 한국인들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While others are talking about completely denuclearizing the peninsula, we should be prepared to settle for a limited number of highly monitored nuclear weapons.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의제화해야 하고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에 대한 선물에 불과했고 지금은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북한 문제에 관해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만 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던 비건 특별대표가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는 데 이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인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비건 특별대표에게 북한 문제에 관해서 조언하는 전문가들 누굽니까?
예, 미 서부 캘리포니아 소재 스탠포드 대학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소속 전문가들인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데이비드 이그네티우스 외교전문 칼럼니스트가 이들의 면면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해 8월 현직에 임명된 이후에 이 두 단체의 전문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해왔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스탠포드 대학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인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와 네. 엘리엇 세르빈 연구원, 개건연구원인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입니다. 카네기 기금은 핵정책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토비 덜튼 국장과 에리얼 르바이트 개건연구원 그리고 핵전략과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 페르코비치 선임 연구원 등입니다.
네. 자, 비건 특별대표가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임명된 이후에 첫 공개 행사의 장소로 스탠포드 대학을 선정하고 박칼린 전 분석관을 대담자로 선택한 것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행사에서 칼린 전 분석관을 소개하면서 6개월 전 현직에 임명된 이후 여러 조언과 도움에 대해 감사한다며 그가 자신과의 토론 등을 통해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원이죠. 칼린 전 분석관. 어느 분야 쪽의 전문가입니까?
예, 1971년부터 30년 넘게 중앙정보국 CIA와 국무부에서 북한 정보를 담당했는데요.
예.
한국어에 능통해서 지금도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5차례 방북했고요. 북한과의 협상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네네.
비건 특별대표는 칼린 전 분석관이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데 뛰어난 전문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 뭐 미국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죠?
예,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만든 미 국립 로스 앨라모스 연구소 소장을 지냈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로는 유일하게 지난 2010년에 영변의 핵시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네.
해커 박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은 노후화했어도 가동 가능한 북한의 핵심 시설이라면서 폐기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면 가장 중요한 비핵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주장입니다.
네. 자, 비건 특별대표에게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이 북핵 해법, 어떤 겁니까?
예, 북한의 핵 신고와 검증, 평화적 핵 이용 등에 관한 이들의 견해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과 다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동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또 북한의 비핵화는 짧은 시일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면서 단계적 방식으로 진전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핵신고나 검증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카네기 기금의 전문가들은 개괄적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그네티우스는 지적합니다. 현대적인 인프라와 자료가 미비한 북한에서 모든 상황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북한에 맞는 다른 신뢰할 만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해커 박사는 미북 간 신뢰 수준은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네.
미국이 이를 고집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건 특별대표가 실제 북한과 협상에서 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최근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밝힌 단계적 동시적 실행 방안과 상응 조치는 이들 전문가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네.
북한의 핵 신고는 추후 과제로 넘기고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내비친 것도 주목되는 점입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하노이를 원한 것은 베트남식 개혁 개방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과학 문제 국제문제센터의 비에프옹 응우엔 연구원은 북한이 베트남처럼 체제 유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출신으로 현재 하버드대에서 아시아 핵 관련 사안을 연구하고 있는 응우엔 박사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베트남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하노이를 잠시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I think so far the response is very positive.
정부와 일반 여론 모두 무척 긍정적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행사도 유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대중들도 무척 열광적인데요. 싱가포르가 지난 1차 정상회담을 유치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걸 지켜봤고 이번 행사를 자국의 발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국영 매체는 다소 절제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국영 언론이 정상회담 개최지로 하노이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베트남 정부 발표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이 미북 정상회담의 주최자가 아니라 장소와 편의만을 제공한다는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최 도시로 언론이 유력하게 봤던 휴양지 다낭이 아닌 수도 하노이로 결정됐습니다. 북한이 하노이를 선호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First, Danang is a smaller city and is a coastal city. So in terms of life security, it's much easier for Kim Jong-un.
다낭은 하노이보다는 작은 해안 도시인데요. 보안 측면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 등 외부 방해 없이 회담을 개최하기엔 훨씬 용이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개최지로 하노이가 결정된 것은 북한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베트남의 정치 중심지인 하노이에서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1980년대 베트남처럼 개혁을 도입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등 과거 적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베트남의 정치 외교 모델을 김정은 위원장도 따라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모색한다면 다낭보다는 하노이가 더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일정이 이틀입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 외교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도 하노이가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와 당의 지도자들과 회담을 한다거나 북베트남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이른바 도이머이와 같은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North Korea wants to follow the model of Vietnam and China.
북한은 베트남이나 중국 모델을 따르기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모두 정권 변화 없이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뤘기 때문이죠. 북한 정권도 이걸 바랄 겁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사회와 경제를 외부 세계에 개방할 의지가 있다면 도입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선 나라 전체를 개방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문화, 외교 등 사회 전체를 현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이 빠른 경제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베트남이 선택한 방식이죠. 북한은 은둔의 왕국으로 불립니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이런 방식을 선택할 용의가 있다면 베트남이나 중국식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외 개방이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 정부에는 이런 우려가 없었습니까?
Even though the Vietnamese political system is one party system, but actually we have
베트남은 일당 국가지만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됩니다. 즉 1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북한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지도자 그룹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또 베트남도 과거 80년대 고난의 행군 같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베트남 공산당은 새로운 개혁과 생각을 수용하고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 군사적으로 베트남의 주요 협력 국가였던 소련이 붕괴했을 때도 베트남 공산당은 새로운 환경과 그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사회 등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이런 태도를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북한 공산당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당과 사회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 권력 유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We have diplomatic relation with North Korea, but we have a
베트남과 북한은 외교 관계뿐 아니라 베트남 전쟁 이후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해왔습니다. 북한은 북베트남을 초기에 국가로 인정한 나라 중 하나이며 전쟁 당시에도 여러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연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냉전 이후 1990년대 냉각기도 있었지만 양국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2017년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에 베트남인이 연루됐었죠. 당시 베트남 대중들은 베트남 국민의 안위에 대해선 걱정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적대 여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핵공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제3국의 학자로서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From the scientific point of view, I think that is a
먼저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실현 가능한 절차가 있지만 매우 복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외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정의에 대한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쩌면 분명한 해결책을 위해 3자 회담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비엣 푸옹 응우엔 연구원으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베트남 하노이 개최가 갖는 의미와 베트남식 경제 모델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박경주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을 포함한 23개 나라를 돈 세탁과 테러 자금에 취약한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자금 거래에 더욱 강화된 실사가 예고됐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3일 북한 등 23개 나라를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나라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목록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성 방지를 통해 유럽연합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은행 등 기관들은 이들 위험이 높은 나라들의 고객과 금융기관들과 거래할 때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밝혀내기 위해 강화된 실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30일 이내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며 이후 관보에 게재되는 방식으로 최종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들 23개 나라가 유럽연합 금융시스템의 온전성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끼쳤거나 국제통화기금 IMF에 의해 조세 회피 지역을 의미하는 역외 금융센터로 조사를 받았던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목록에 포함된 일부 나라들이 유럽연합과 경제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강력한 경제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명단에 오른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에티오피아, 가나,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입니다. 전체 23개국 중 16개 나라는 이미 유럽연합의 기존 목록에 포함됐던 곳이고 23개 중 12개 나라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목록에 오른 나라들입니다. 북한은 기존 유럽연합은 물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 조정한 이후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응조치국에는 북한 외에 이란이 함께 지정되어 왔지만 이란이 지난 2016년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 대응조치국에는 북한만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한편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목한 23개 나라 중에는 사모아와 괌, 푸에르토리코, 미 버진 아일랜드 등 미국령 지역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일부가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잘 알려진 사실로 미뤄볼 때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도 이와 연관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이번 목록에 미국령 지역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재무부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리고 15개 유럽연합국들과 다른 20개국이 포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미 신중하고 포괄적인 절차를 통해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에 대한 고위험 국가들을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심도 있는 검토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방식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V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동 평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동 평화와 안보의 핵심은 이란에 맞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 23개 지역이 유럽연합 돈세탁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14일 오늘은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시 마조리 스톤맨 다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 1주년을 맞아서 유족들은 조용히 희생된 가족을 추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중유럽 5개국 순방길에 오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폴란드를 방문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동 평화와 안보를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 참석차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1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한 자리에서 중동 평화의 핵심은 이란에 맞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란은 중동 지역의 최대 위협이고 이란에 맞서는 것이 영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이라면서 이란을 후퇴시키는 것이야말로 중동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강조를 하고요. 이란과 맞서지 않고는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에 아랍권 고위 강요들이 참석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요. 이 중동 국가들의 단결을 촉구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회의에 60여 개국 외무장관과 각국 대표들 또 주도적인 아랍 국가 대표들이 참석했다면서 이는 이란이 제기하는 공동의 위협에 대해 분명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들려주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동 평화와 안보를 위한 장관급 회의. 미국과 폴란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리는 국제회의인데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네.
미국과 폴란드는 이 회의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로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 같은 주요 매체들이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매체 분석에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폼페오 폼페오 장관은 14일 모두 연설에서 이번 회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슬람 순위파 극렬 무장단체 IS 문제, 또 시리아와 예멘 등 중동 지역의 광범위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쟁점이 이번 회의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열거하신 대로 중동 지역의 현안들이 정말 산적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영내의 어떠한 현안도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어떤 나라도 제쳐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동평화회의에 이란은 참석했습니까?
네, 이란은 이 국제회의를 미국이 이란을 악마화하기 위한 반이란 서커스 놀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불참했습니다.
아.
네, 러시아와 중국, 터키, 팔레스타인도 역시 참석을 거부했는데요. 나빌라부 르데인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변인이 14일 중동 지역의 혼란은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하는 평화적 해결책이 없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었죠.
네. 유럽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회의가 말씀드린 대로 장관급 회의인데요. 프랑스와 독일은 강력급 대표들을 보내지 않았고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 역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란과의 핵합의 파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지난 2015년 핵합의, 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란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탈퇴를 선언했고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국가가 이번 중동 평화회의에 장관급보다 낮은 수준의 강요를 보낸 것은 이번 회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돈 세탁 국가 명단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23곳을 유럽연합 당국이 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회피 목록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네.
더러운 돈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유입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조치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더러운 돈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예, 이 더러운 돈은 이 테러와 조직 범죄를 지탱하는 피 같은 돈이다라고 유럽연합 측이 설명했는데요.
예.
이 불법 자금이 이들 23개 지역을 거쳐서 폭력 활동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명단에서 우선 북한이 눈에 띄고요. 또 중동 국가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과 시리아는 중동 일대 갖가지 테러 지원 활동에 대해서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던 나라들인데요. 이 밖에 예멘과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도 있습니다. 대부분 내전이 진행 중이거나 외부 분쟁에 개입하는 의혹을 받는 나라들인데요. 미국의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된 게 주목됩니다. 이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서 아랍 동맹군을 이끌어서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어떤 나라들이 또 이름을 올려놨습니까?
네, 아프리카 국가들도 많습니다. 에티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튀니지 등인데요.
네.
뭐 역시 대부분 내전이나 종족 분쟁을 겪는 곳들입니다.
그렇네요.
예, 아시아에서도 북한 말고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이 포함됐고요. 중남미 지역도 있는데요. 파나마와 푸에르토리코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영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밖에 괌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도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네.
모두 미국 영토이긴 하지만 자치권이 보장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행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데요. 자, 이들 지역이 돈 세탁 명단에 올라간 데 대해서 현지 자치기관이나 미국 정부 차원의 그 반응은 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다른 곳에서는 반응이 나왔습니까?
대다수 국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파나마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구엘 베르즈 볼로프스키스 유럽연합 대표부 파나마 대사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 파나마가 잠정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불공정한 징벌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나마 대사는 잠정 명단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이 명단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번 목록을 유럽회의에 제출하고요. 한 달 안에 이 28개 회원국들의 의결을 받게 됩니다. 네. 의결되면 유럽연합 공보에 게시합니다.
그럼 공보에 게시된 나라들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해당 국가의 개인이나 단체가 유럽연합 영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특별 점검을 거치는 그런 절차가 추가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란의 특정 기관이 프랑스 은행에 돈을 좀 융통하려면 자금원과 이전 유통 과정에 대한 확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건데요. 예. 그만큼 거래하기 좀 까다로워지는 거죠.
금융 제재와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예, 제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예, 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국가 명단은요. 예, 제재나 원조 중단 같은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측이 설명했는데요. 금융기관들이 더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돈 세탁 방지 지침을 발효시키는 등 불법 자금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내부 감시에 더해서 외부 유입에 대해서도 더 신경 쓰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1년 전 오늘입니다. 2월 14일. 미국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전 오늘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났습니다. 예. 이 사건으로 학생 14명 그리고 교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때의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가 이날 오후 2시 19분경에 학교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시 21분경부터 용의자가 1층 4개 교실 그리고 2층 1개 교실을 겨냥해서 3분 동안 총을 쐈고요. 네. 이어서 3층으로 올라가서 총과 실탄을 버리고 대피하는 학생들에게 섞여 건물 밖으로 나와 도주하다가 잡혔습니다. 예. 용의자는 반자동 소총인 AR-15를 썼는데요. 총 포상에서 합법적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범행 당일 체포된 뒤에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범인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정말 미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더글라스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저지른 범행이었는데 무고한 학생들이 많이 희생돼서 크게 공분을 샀었습니다. 네. 또 이 사건은 이 총기 관리와 관련한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사건이 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이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건이 준 파장에 비하면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14일 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희생자 추모식이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게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는 인근 코럴 스프링스에 초교파 사원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사원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거나 이들에게 보내는 메모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 임시사원은 오는 5월까지 문을 연 뒤에 불태워집니다. 이 사원을 불에 태우는 건 정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학교의 충격도 크지 않겠습니까? 학교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14일 오전에 수업이 일찍 끝납니다. 많은 학생이 이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학교 당국은 비극을 추념하는 숙제를 학생들에게 내줬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상담이나 안마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생은 학교 근처 공원에서 응급대응 요원들이나 장애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뭐 가족이나 자녀를 잃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슬픈 날인데요. 유가족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예, 유가족들은 대부분 희생된 가족이 묻힌 묘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지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예. 유족들은 교육부 책임자인 로버트 런치 감독관을 해고하고 정직 처분을 받았던 셰리프 스콧 이스라엘 씨가 복직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 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런치 감독관하고 이스라엘 셰리프는 이 학교 보안을 허술하게 해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났다고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특히 이스라엘 셰리프는 올해 1월에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그가 이 조처가 부당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네.
이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생존한 학생들 가운데 일부를 중심으로 총기 규제 강화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난해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행진하기도 했고요. 또 수도 워싱턴 DC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영상 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2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가끔 눈도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영상 2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 내리는 곳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6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3도. 장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2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흐리고 구름 많고 먼 바다는 가끔 눈도 내립니다. 서해상은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2월 14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미국 대선 개입과 우크라이나 강제 합병과 관련해 러시아를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어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 등이 참여한 초당적인 러시아 제재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법안은 외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을 지원하는 러시아 은행과 사이버 기업, 러시아 신규 국채,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직간접적으로 부패한 활동을 벌이는 개인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 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기업, 원유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들을 겨냥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무역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오늘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에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전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협상 전망과 관련해 오늘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진전과 관련한 정보가 현재 없다면서 추후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시리아 등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동맹국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중동 안보회의 연설에서 그 어떤 나라들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안보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연설에서 이란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중동의 안보 도전 과제에 이란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면담에서는 이란에 맞서지 않고는 중동에서 평화와 안보를 이룰 수 없다면서 이란을 후퇴시키는 것이야말로 중동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번 회의에 대해 이란을 반대하기 위한 서커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인 미군의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패트릭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이나 다른 상황과 관련해 아프간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결정할 때 반드시 나토 회원국과 충분한 조율을 거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이번 회의에서 아프간의 방위력과 안보를 위한 지원을 배가하는 방안과 탈레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집단 방위 원칙을 천명한 나토 조약 5조의 준수를 비롯해 나토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이행하고 나토 동맹의 안보를 계속 지지하고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많은 해결책과 많은 다른 옵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병력 파견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 관련 발언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은 옵션이 아니며 의회는 군사 개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남동부 지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를 겨냥한 자살 폭탄 공격으로 병사 2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은 어젯밤 파키스탄 국경 지역과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남동부 카시 자헤딘 지역에서 혁명수비대원들을 태운 버스를 폭탄을 실은 차량이 들이받아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국경경비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병사 4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공격으로 2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밝혔습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2021년부터 초대형 항공기 A380 여객기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톰 앤더스 에어버스 대표는 에어버스는 그동안 A380 제작에 많은 노력을 투자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21년부터 해당 기종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